화내지 말라. 주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행위와 성품에는 어느 정도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성질의 변화입니다.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믿은 지 몇 년이 되었으면서도 성질이 믿지 않을 때와 같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요,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일입니다. 주님을 믿자마자 성질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서 나쁜 성질이 여러 해 동안 남아있게 하여 변화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몇 가지 표현. 그리스도인의 생활에는 몇 가지 뚜렷한 표현이 있습니다. 주님을 믿으면 마땅히 이 몇 가지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표현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해야 하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야 합니다. 또 다른 성경 말씀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스도인의 태도는 온유함이지 강퍅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온유함을 배워야 합니다.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주님의 태도는 온유하였습니다. 그분은 겸손히 나귀를 타셨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 자신을 위해서 말하고 논쟁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버려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서는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조바심을 내지 않고 참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항상 기뻐하는 생활입니다. 어떠한 것도 우리의 기쁨을 방해하거나 소멸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어떠한 것도 평강을 방해하거나 잃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그들의 평강을 계속 지켜야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주님은 친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마땅히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항상 스스로 겸손해야 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합당치 않다. 위에서 말한 사랑과 온유함과 자기를 부인함과 인내와 기쁨과 평강과 겸손 등은 다 그리스도인의 정상적인 표현입니다. 반대로 화내는 것과 성질을 내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표현에 합당치 않은 것입니다. 사랑이 있는 곳에는 화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말하면서 화를 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믿는 형제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주님의 우리에 대한 명령은 그들을 다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이 여러분 마음에 충만하면 화내는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그에게 성질을 부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기묘한가를 보아야 합니다. 행위로 사랑할 뿐 아니라 또한 여러분의 사랑이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어쩌다가 한 번, 두 번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여러분의 태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은 화를 낼 수 없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마땅히 온유해야 함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온유하셨습니다.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오심은 그분의 왕 되심이 그렇게 엄격하지 않고 온유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의 주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사람들이 대화하기 쉽고 요청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분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남이 그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말하기 어려운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하기가 어렵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만일 우리의 태도와 성품이 온유하다면 자연히 성질을 낼 수 없을 것입니다. 모든 분노는 강퍅한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성질을 내는 것은 사람의 감정에서 가장 거칠은 것입니다. 사람의 감정에서 가장 섬세한 것은 사랑, 즉 자애입니다. 사람의 감정에서 가장 거친 것이 바로 성질을 내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온유한 사람이 되려면 성질 내는 데 지위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성질을 잘 내고 잘 다투는 것은 거칠은 태도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온유함과 어울리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기를 배우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버리기를 원하고 개인의 권리를 내려놓는다면 성질을 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다투지 않으면 성질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반드시 자기를 버려야 하며 자기를 보호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때에는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무리한 태도로 나올 때가 있고 여러분을 자극하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사랑은 자극을 받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주님은 또 우리에게 인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한 일이 주님의 허락하신 일일진데 우리는 그것을 참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명령은 곧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인내하는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생활이 인내하는 생활이라면 성질을 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해야 합니다. 기쁨은 곧 생명입니다. 어느 누구도 화를 내면서 동시에 기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화를 낼 때 분명 기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기쁘면서 동시에 화를 낼 수 없습니다. 만일 주님의 기쁨이 여러분 마음 속에 충만하면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화를 내는 것은 지위를 얻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질의 지위를 주기를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만일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다면 여러분의 나쁜 성질은 자연스럽게 없어질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마음 속에 평강이 충만케 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떠한 일도 우리의 평강을 깨뜨릴 수 없습니다. 어떠한 일에서든지 평강을 지킬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모든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줄 것입니다. 만일 우리의 마음 속에 평강이 충만하다면 화를 낼 가능성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스스로 낮출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높고 큰 사람이 되라고 하지 않았고 높은 지위에 올라가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신 분입니다. 주님의 뜻은 우리가 스스로 낮추는 사람이 되는 것이며 자신을 낮추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추는 주님을 따르기를 배워 자신을 낮추는 길을 가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서 주님은 형제에게 이유 없이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주님에게 속한 사람이 이유 없이 성질을 내고 함부로 화를 낸다면 주님은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형제에게 성질을 내고 노하는 것은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자녀는 성질을 내지 않고 함부로 노하지 않기를 배워야 합니다. 화를 내는 원인, 자아. 화를 내는 것은 하나의 보편적인 문제입니다. 화내지 않는 사람은 참으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질의 문제가 가장 낮은 일임을 시인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은 후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주님을 믿은 지 10여 년이 지나서야 자신의 성질을 제한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음을 발견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화를 냅니까?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직도 성질을 해결하지 못합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지를 알아야 이 문제의 해결책을 알 수 있습니다. 성질의 문제는 상당히 큰 문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신약 성경을 읽어보면 성질이라는 두 글자를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보통으로 여기는 것을 성경에서는 주의하지 않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그것은 성질이 병이 아니라 병의 증세이기 때문입니다. 병과 증세는 각기 다른 것입니다. 맹장에 염증이 생기는 것은 하나의 병이고 체온이 올라가는 것은 하나의 증세입니다. 병이 있기 때문에 증세가 있는 것입니다. 만일 증세만 치료하려 하고 병을 고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잠시 동안 열을 내려가게 할 수는 있으나 병은 여전히 있으므로 얼마 안 가서 열이 다시 오를 것입니다. 화내는 것은 병이 아니라 증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병의 뿌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뿌리를 찾으면 자연히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병이 없어지면 증세도 자연히 없어집니다. 우리는 성질이 병의 증세이지 뿌리가 아님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질을 병으로 여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질을 병으로 여기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로마서 6장 11절의 말씀이 어려운 것은 다 그의 성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는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적용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낼 때 즉시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을 외우며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으므로 화낼 수 없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은 병의 증세를 치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병을 치료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대로 여러분이 화를 낼 때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긴다 해도 여전히 화를 낼 것입니다. 화를 밖으로 내지 않더라도 속으로는 낼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사람이 화를 내는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대답은 간단합니다. 화를 내는 것은 다 우리의 자아와 관계 있습니다. 자아를 처리하지 않고 성질을 처리하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다 자기 자신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자아가 그의 병이지 성질은 그의 병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자아가 있기 때문에 성질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처리를 받는다면 그의 성질은 자연히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자아를 주의하고 성질을 주의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면 성질의 문제는 자연히 해결됩니다. 자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성질의 문제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자아에 대해 조금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은 아주 주관적입니다. 주관적인 사람은 반드시 자신으로 충만된 사람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든지 다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의견과 주장이 틀리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계속 그는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의 저지에 꺾이지 않습니다. 그는 그의 의견을 반드시 관철시키려 하고 그의 주장을 끝까지 내세우려 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주장에 찬성하지 않고 그의 의견을 따라하지 않으면 그의 주관적인 뜻이 참지 못하여 결국에는 화를 내며 크게 성질을 부립니다. 형제 자매님들, 만일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의 성질만을 주의한다면 결국에는 이 병을 고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병은 여러분의 주관에 있고 강한 의지에 있지 여러분의 성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주관이 부서지고 의지와 의견이 상처를 입을 때 주님에게 "주님, 이것은 주님이 역사하신 것이므로 저는 순종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어찌 또 화를 낼 수 있겠습니까? 만일 여러분의 어떤 주장이 부서져 죽게 "주님, 이것은 당신의 일입니다. 주님, 이것은 주님의 역사입니다. 라고 말할 때 또 누구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이럴 때 여러분은 화를 낼 수 없습니다. 화가 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관철시키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방법대로 관철시키려 하여 자아가 나올 때 화가 나는 것입니다. 자아가 처리되었으면서도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화내는 것의 근원은 자아에 있습니다. 화내는 것을 처리하려고 시간을 보내고 자아 처리하기를 잃어버리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주님을 믿자마자 우리는 자아를 깨뜨려야 합니다. 우리 자신은 보호하거나 미련을 둘 가치가 없습니다. 자아가 없다면 사람의 회방이나 공격이나 시험이 있다 하여도 화를 내지 않게 됩니다. 둘째로, 어떤 사람이 화내는 것은 그가 스스로 비범하다고 단정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높다고 보거나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모두 자신을 높게 볼 뿐 아니라 남도 자기를 존경하고 높게 보기를 원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자신을 높게 보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를 좋다고 해야 만족합니다. 바꿔 말하면 교만한 사람은 자화자찬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이 자기를 칭찬하고 형제자매들이 자기를 높이기를 원합니다. 만일 어느 형제가 그에게 와서 그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발견하지 못하고 그가 얼마나 기묘한 사람인지 알지 못하고 그의 영적 위치가 얼마나 높은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의 놀라움을 느끼지 못하면 그것을 참을 수 없어 화를 냅니다. 화는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교만에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이 화를 내는 것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여러분이 교만을 제거했다면 여러분은 성질을 제거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교만을 제거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성질을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화내는 것의 뿌리는 교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사람이고 사람에게서 비웃음을 받고 멸시와 비방을 받는다면 이것이 성령의 통제인 줄을 알고 그 통제를 받아들이며 주여, 주님은 항상 저의 유익을 위하십니다.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한 것은 다 나의 교만을 처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여, 이러한 일들로 말미암아 나를 온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형제가 여러분에게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을 거스른다 해도 여러분은 자신이 교만해서는 안 되며 상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느끼고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도리어 주께, 주여, 당신이 나의 교만을 처리하심이 옳소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손길을 인식하기를 배우며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화내는 것은 병이 아닙니다. 만일 여러분이 화내는 것을 병으로 여긴다면 화내는 것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주님 앞에 자신을 낮추며 주여, 당신의 원하심을 따라 행하소서 라고 말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버리고 기꺼이 부인하고 처리한다면 그 후로는 화낼 힘이 없고 화낼 생각이 없음을 발견할 것입니다. 또한 그의 성질이 능력을 잃은 것을 볼 것입니다. 셋째로, 여러분이 자신을 높인 결과 다른 사람이 자신과 같이 높아서는 안 된다는 관념을 갖게 됩니다. 자신은 높아지기를 바라지만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원치 않고 자신은 얻기를 원하지만 다른 사람이 얻는 것은 바라지 않고 다른 사람의 실패를 보면 기쁘고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것을 보면 기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마음은 바로 질투입니다. 세상적인 일에서뿐 아니라 영적인 일에서도 이러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형제가 실패한 것을 볼 때 기쁘고 형제가 굳게 서는 것을 보면 도리어 기쁘지 않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가장 유치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낮은 태도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의 그러한 태도는 사탄의 태도와 같은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이 실족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사탄의 느낌이 있다는 것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형제가 실족한 것을 보고 마음 아파하지 않고 도리어 기뻐하는 것은 가장 낮고도 비천한 느낌입니다. 이러한 느낌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그 원인은 바로 자신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자신을 높이는 사람은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실족하기를 바라고 자신이 다른 형제 자매보다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이 높아지기를 바라나 다른 사람이 높아지는 것은 원하지 않고 심지어 다른 사람이 넘어져 내려옴으로써 자신이 높게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느낌은 가장 천한 느낌입니다. 성질을 내는 많은 원인이 사람 속에 질투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자신을 높이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보다 더 잘하는 높은 사람을 만날 때 화를 낼 것입니다. 질투는 우리를 화나게 합니다. 만일 우리가 화내는 것의 근본인 질투를 처리하기를 잊어버리고 성질 자체를 처리하려고 한다면 영원히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마음 속에서 질투를 뽑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화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투하는 마음이 여전히 여러분 속에 있다면 여러분의 성질은 계속 터져나올 것입니다. 넷째로, 어떤 사람의 자아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데에서 나타납니다. 아, 그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주의하고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그는 먹는 것도 무엇보다도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자는 것도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일생의 모든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 자신을 위해서 합니다. 그런 사람은 자신의 이익이 더 많아지기를 바라고 더 편해지기를 바랍니다. 그의 모든 생각은 자기 자신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그는 자신만을 주의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그러므로 그를 편치 못하게 할 때에는 즉시 화를 냅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은 자기의 애가 상처를 받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그토록 사랑함으로 자신이 조금도 상처를 받으려 하지 않으며 자신이 고통받고 괴로움받는 것이 아까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를 조금 불편하게 하고 손해를 보게 하고 어려움을 받게 하면 즉시 불같이 화를 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우리가 주를 위해 이 땅에 살며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지 자신을 의뢰하여 사는 것이 아니며 우리가 생존하고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보호하심 때문임을 압니다. 그러므로 긍휼하심과 보호라는 것을 안다면 설사 화나게 하는 이유가 많을지라도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자기애가 이미 처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형제 자매님들, 화내는 것은 모두 자아에서 나온 것임을 보아야 합니다. 자아가 처리받지 않는 한 성질은 우리 몸에 있을 것입니다. 누구도 자신이 처리되지 않고 화내는 것이 중지되기를 바랄 수 없습니다. 자아의 처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는 성질이 계속 남아있을 것입니다. 다섯째로, 어떤 형제 자매들은 자신의 일만 돌아보고 자신의 일에 대해서만 흥미가 있고 남의 일에 대해서는 조금도 흥미가 없고 남을 돕기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의 행동과 생각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사람 자신과 그의 일만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의 생각과 행동과 분주함은 다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위한 시간이 없게 됩니다. 그런 사람의 모든 활동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여러 번 찾아오면 귀찮게 여기며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에게는 남을 동정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을 너무 사랑하므로 남을 동정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는 자신을 위해 너무 바쁘기 때문에 남의 고통을 참고 견딜 능력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화내는 것은 다 남이 그의 자기애를 침범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찮아하고 괴로워하며 다급함으로 화를 냅니다. 화내는 것의 뿌리는 다 사람의 자아 속에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자기를 중심 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동정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를 배운다면 다른 사람이 우리를 귀찮게 해도 귀찮게 느끼지 않고 화내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남을 돕는 것에 즐거움을 느끼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 느낄 것입니다. 화를 내는 것은 병의 뿌리가 아니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만 처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병의 뿌리를 처리해야만 됩니다. 만일 자아가 처리된다면 화내는 문제는 해결될 것입니다. 자아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할수록 화내는 것도 분명히 해결됩니다. 여섯째로, 어떤 사람은 자신을 사랑할 뿐 아니라 물질과 금전을 사랑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물질적인 것들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돈과 물질과 많은 종류의 것들이 귀합니다. 그 사람의 자아는 물질적인 것들을 사랑하는 자아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물건을 사랑하는 데서 그 사람의 자아가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그의 물건을 깨뜨리거나 잃어버리게 되면 화를 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자신과 물건을 사랑하는 마음에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가 화를 내는 원인은 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속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으로 나무를 두드리면 무슨 소리가 납니까? 나무 소리가 납니다. 벽을 두드리면 무슨 소리가 납니까? 벽 소리가 납니다. 유리를 두드리면 무슨 소리가 납니까? 유리 소리가 납니다. 손에 두드리면 똑같지만 나는 소리는 같지 않습니다. 두드린 것이 나무면 나무 소리가 나고 두드린 것이 벽이면 벽 소리가 납니다. 두드린 것이 유리면 유리 소리가 납니다. 각종 물건의 소리가 다른 것은 본질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밖의 현상은 그 물건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말해줍니다. 우리가 화내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것이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속에 자아가 없다면 환경이 우리를 화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화내는 것은 우리 속에 자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속에 자아가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을 만날 때 성질이 나오는 것입니다. 결국 성질은 사람의 자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가 화를 내는 것은 다 그의 자아가 어느 방면에서 처리받지 않았음을 말해줍니다. 그 사람은 여러 방면에서 또는 특별한 한 방면에서 처리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질이 처리되었는가 안 되었는가는 그 사람의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처리를 받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자아가 처리받은 것이 분명하다면 성질에서 벗어난 것도 분명합니다. 그 사람의 자아가 처리받은 것이 분명하지 않다면 그의 성질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게 성질만을 처리하려 하지 말고 자아가 성질의 문제보다 더 깊은 문제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아가 처리되지 않는 한 성질은 영원히 처리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굴복하는 것을 배울 때 한 면으로는 빛을 봄으로 우리의 자아가 어떠한가를 보게 될 것입니다. 다른 면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긍휼이 환경 가운데서 안배를 해주심으로써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임하게 한 것입니다. 이 많은 일들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배운 사람이라면 주께 머리 숙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주여, 당신이 안배하신 환경은 가장 좋은 것입니다. 나의 자아를 이렇게 처리한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저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럴 때 여러분은 여러분의 성질이 나오지 않는 것을 볼 것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무지한 당나귀처럼 주님의 손길을 모른다면 이런 것을 사람 때문이거나 환경 때문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여러분의 눈은 계속해서 사람과 환경을 보게 되어 불평하는 마음과 조바심하는 마음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은 저항하고 불순종함으로 화가 나게 됩니다. 사람이 자신을 처리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성질만을 처리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화내는 것의 뿌리가 자신에게 있음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성질을 내는 것은 그가 성령의 통제를 받고 있지 않음을 표시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성질을 내는 것은 성령의 통제에 대하여 성령의 환경 가운데의 안배에 대하여 불만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통제받기를 배우고 자신을 내려놓고 자신의 쓸모없음을 보게 되면 자연히 성질 문제가 해결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을 때 즉시 성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성질의 문제를 그리스도인이 된 지 수년이 지난 후에 다루어서는 늦은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땅히 자신을 부인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관적인 사람이 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자신만을 돌보지 않고 금전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아를 돌보지 않고 금전을 사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자아를 거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임한 모든 일은 우리의 유익을 위한 성령의 안배임으로 받아들이기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병의 증세인 성질만 처리하지 말고 병의 뿌리를 처리해야 합니다. 절대로 성질만 처리하고 자아를 처리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성질이 있는 데에는 자아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질이 급하기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성질이 느린 사람은 화를 내지 않는다고 생각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도 화를 내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화내는 모양이 다를 뿐입니다. 자아가 있으면 반드시 성질이 있습니다. 형제 자매님들, 화를 내지 않으려면 여러분의 자아를 처리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자아에 대해 빛을 보았다면 여러분의 성질에서 해방받을 것입니다.